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창세기 36장 1절만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 예,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 36장 1절을 읽은 바와 같이 36장은 에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36장이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안 보셨죠?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43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요, 주석이나 강해집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본문은 굉장히 많은 자료와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본문은 아예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36장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에서의 족보를 다루는 본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들 하시니까 별 고민 없이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 넘어가서 이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36장이 43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별 메시지가 없어 보이는 에서 족보가 왜 이토록 길게 여기 성경에는 자리 잡혀 있을까? 흥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우리가 그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이 본문이 여기 왜 삽입되어 있을까? 그 문맥이나 배경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소재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보다 보면 그 앞에 본격적인 이제 주인공이 등장해서 스토리가 전개되기 이전에 뭐 흑백 사진이라든지 과거 옛날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스틸컷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나 세계관 서술이 모든 작품들에는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디스토피아가 뭡니까? 아, 우리 행신 성도님들은 전부 다 경건하셔서 영화나 드라마 잘 안 보세요. 디스토피아가 뭐예요? 유토피아의 반대잖아요. 그죠? 유토피아는 점점 세상이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아주 환상적인 세계가 올 거야, 라는 거고요. 디스토피아는 반대입니다. 전쟁이나 환경이나 기후 문제로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를테면 최근에 우리나라 작품 중에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죠.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작품은 지구에 소행성이 와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전부 폐허가 돼버렸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뭐만 하나 남았다? 아파트 한 채만 남았다. 이제 이 설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때요? 재미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안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근데 이런 설정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은 배경적 서술, 그러니까 세계관적인 서술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 메시지를 담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 특별히 창세기는 톨레도트, 족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오늘 이 에서의 족보도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전개하기 위한 서설 또는 배경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가졌던 질문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왜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에서는 이삭의 큰 아들이었지만 언약을 이을 택함 받은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지금까지 누구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야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37장부터 야곱 족보, 그의 아들들과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왜 이 이삭의 족보와 이제 37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족보 사이에 이 에서 족보를 이렇게 길게 넣어놨을까? 도대체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 이게 설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톨레도트, 족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딱 등장할 때 누구누구의 족보니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 그리고 노아, 또 뭐 셋,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이삭 전부 다 누구의 족보니라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36장에는요, 이 표현이 1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길고 또 그 안에 왜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이 등장할까? 에서 족보를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할까?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36장은 1절에서 8절까지를 에서 족보 1 그리고 9절부터 43절까지 굉장히 길게 에서 족보 2로 이렇게 구분 지어 놓고 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 머리에 담고 한번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에서 족보 1의 마지막 절인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에서가 등장을 하고 어떤 족보들이 나온 다음에 세일산에 거주한다 이렇게 끝이 나요. 에서 족보 1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러니까 이삭 곁에 살 때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니까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을 떠난 거예요. 저 남쪽으로 떠나게 됐는데 아이러니하죠. 약속의 자손인 야곱은 그죠. 언약을 이을 자손인 야곱은 가나안을 떠났다가 후일에 돌아오고 처음에 가나안에 있었던 에서는 결국에는 그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더라. 여러분 이래서 끝이 중요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약속에서 이탈하죠.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있지만 결국 약속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우리는 거꾸로 가지 않죠? 계속해서 시간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서 족보 2를 볼게요. 2가 시작되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일산에 있는, 세일산에 살게 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 아까 에서 족보 1도 그렇고, 에서 족보 2도 그렇고, 뭘 강조하냐면, 에서 곧 에돔.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그러면 에서 족보 2는 무슨 이야기를 전개하느냐? 세일산으로 가서 에서가 세력을 확장하는 이력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아들들 뿐 아니라 손자들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절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에서의 성공 스토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점점 이제 이 36장이 심상치가 않아집니다. 좀 더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는 본문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띄워주세요. 상반절에 보니까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돼 있죠. 아까 에서 족보 1에서는 아들들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자손의 이름입니다. 이제 1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저명한 구약학자 브루스 K. 월키라는 사람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발견을 못했는데 이제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니까 이 부분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저자가 에서 자손들의 여기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에서 자손들의 최종 엔트리를 몇 명으로 기록해 놓았는 줄 아십니까? 12명이에요. 12명. 자, 왜 의도가 뭘까요? 왜 12명으로 기록을 해놨을까요? 다분히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12 지파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씩 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35장에서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29절에 이삭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가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장을 기술하는 저자는 이 열두 지파에 필적하는 에서의 자손이 12명 등장함으로 에서의 족보가 야곱에게 대등하게 번창하고 있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명의 자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쯤, 요 시기쯤, 야곱 일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야곱 일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가나안으로 야곱이 돌아왔죠. 그런데 아들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 말고는요,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 왜 집안에서 야 인물이 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인물이 없어요. 심지어 앞으로 전개될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애굽 상인에게 이제 팔아 버리는 그런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서 족보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더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15절 상반절을 보세요. 1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자손들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족장.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는 앞에 나온 명단보다 더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에서 자손들은 여러 부족들로 구성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족속, 하나의 족속 단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는 또 어떤 내용이냐. 그 에서에게서 태어난, 에서의 혈통에서만 태어난 자손들만이 아닌 다른 자손들이 나옵니다. 에서가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갔어요?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그 세일산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 있습니다. 호리 족속이에요. 근데 에서가 가서 신명기에 보니까 2장 22절에 에서가 세일로 가서 호리 족속을 쫓아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에서가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에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니까 에서는 그들을 쫓아내기만 한 게 아니라 결혼함으로써 그들과 혈통적인, 정치적인 결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곧 에돔 족속은 이제 여러 혈족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체제를 발전시키고 더 부강한 민족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0절까지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에돔의 조상, 이 에서, 이 36장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기술되고 있는 에서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성과를 냈을까요? 에서는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냥도 잘했고 또 호방한 성격의 사회생활도 잘했습니다. 이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주 에서는 근면성실했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에게도 아주 잘합니다. 에서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어서 이방 여자, 예쁜 여자를 보고 그냥 결혼을 해버려요, 덜컥. 그랬더니 누가 근심해요? 이삭하고 리브가가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부모님이 근심하는 걸 보고서 자기랑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이랑 결혼을 해요. 착합니다. 이제 부모 마음도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재산과 자손을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혼자 이제 독립을 해요.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주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가 야곱과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별히 가축이 많았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에서는 경영 능력도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에서는 부동산을 보는 눈도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돈을 버는 건 뭘 통해서 버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공화국. 에서는 딱 지금 자기가 정착지로 선택한 세일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았어요. 아, 이 사해 남쪽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 그죠? 애굽, 이집트하고 시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 교역로였거든요. 교역로, 여기를 딱 움켜쥐는 겁니다. 자, 세일산으로 가서 에서는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에서와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는요, 참으로 성실하며 인생을 잘 경영했고 성공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서 족보의 이야기예요. 본문이 그걸 꽤나 길고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에서와 에서 자손들은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그래서 취직도 턱턱 잘 되고 어른이 돼갖고는 나중에 사회의 주요 요직에 앉았더라. 뭐 또 사업을 하면 아이템에 손만 대면 대박이 나고 그죠? 또 부동산하고 주식에도 손 대면 부동산하고 주식은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평타 이상은 쳤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발전사가 에돔의 발전사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31절을 보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저자는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던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로 추정되는 시기에 에돔에는 벌써 왕이 있었단 얘기예요. 에돔은 이제 족속 민족 단위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전에 그 8세대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왕들이 이 에돔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왕이 즉위하는 장면에 수도가 거기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본문에 31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어떤 왕이 즉위했다. 근데 수도는 어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수도의 명칭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추정을 해보건대 에돔 왕국은 일종의 지방 분권 체제 연맹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업적을 세운 왕족이 에돔 연맹 전체를 이끌고 통치하는 왕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돌아가면서. 어때요? 굉장히 발전된 정치 체제 아닙니까? 이 정도로 에돔 왕국이 최첨단을 그때는 달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우리의 이스라엘. 야곱의 이스라엘이 이때 뭐 하고 있었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보면요. 에돔 연맹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뭐 어떤 면에, 문화 면에서도 다 뒤처져요. 힘센 사사가 없으면 이웃 나라에게 금방 먹잇감이 되어 공격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빌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도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40일 가는 거리를 40년이 걸립니다. 탈탈 털립니다.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다행히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만 여호수아 때뿐이고 그 뒤로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사사시대를 맞이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선민이고 이제 2차 창세기는 점점 야곱의 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때요? 에돔 왕국에 비해서는 전혀 발전되지 못한 나라다.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성경의 인상은 뭡니까? 답답하고 느리고 무능하고 고집스럽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에 점차 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6장은요 43절까지 내내 에서의 성공, 에돔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눈부신 업적들을 여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에돔의 업적과 성실함을 보라. 이들의 자립심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번성함을 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37장으로 딱 넘어가서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한 찌질한 야곱 아들들의 스토리를 보라.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지금 그러한 배경적 서술과 세계관적인 서술을 36장 내내 해놓고 이제 37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는 야곱과 같은 운명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있었어요. 그죠? 4강전에서 졌는데 누구 때문에 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해요. 지금 뭐 감독 때문인 것 같았다가 뭐 싸웠다 뭐 이런 이제 찌라시들이 있는데 4강전에 맞붙었던 나라는 피파 랭킹에서 우리보다 한참 뒤지는 나라였는데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시리아 누구입니까? 시리아 축구 안 보시는구나. 요르단.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인데요. 이 요르단이 자랑하는 국보 1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돼 있고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혹시 아세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자연이 만든 천혜의 요새. 그냥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공격을 받을 수 없어. 어디예요? 페트라. 맞습니다.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페트라 하면 이거 헬라어인데 뭐랑 비슷해요? 페트라, 페트로 뭐예요? 베드로. 진짜 누굽니까? 진짜. 그럼 진짜지 설교를 가짜로 합니까? 페트라, 반석,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로 지어진 천혜의 요새. 근데 이 페트라가 헬라어인데 이 페트라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했을 때는 셀라입니다. 셀라. 근데 셀라가 뭔지 아십니까? 에돔이 가장 부흥했을 때의 수도입니다. 에돔이요. 시리아와 이집트로 있는 그 이집트를 잇는 교역로에 자리한 이 페트라 셀라를 딱 움켜쥐고 상업과 군사 요충지로 쓰면서 조세와 통행세를 마음대로 부과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주변 왕국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페트라의 입구를 실인가요? 라고 하는 그 바위로 된 좁고 그 구불구불한 그 길들이 있는데 그 다 이 낭떠러지예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지금도 그 굉장한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페트라를 움켜쥐고 있던 에돔이 그 찬란했던 에돔 왕국이 언제 정복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도요. 시작. 에돔 사람이 다 누구의 종이 됐대요? 다윗의 종이 됐더라. 네. 다윗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7절도 가봅시다. 열왕기하 1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염곡에서 소금 골짜기죠.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셀라 어디입니까? 페트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더라. 셀라, 이 소금골짜기에 있는 에돔 사람 1만을 죽입니다. 다 쳐 죽입니다. 한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더 노련하고 더 발전된 상태에서 야곱의 형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이 전투로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를 비교한 명백한 역사적 유추에 따라 형이 동생에 의해 밀려났다.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뭡니까? 이 쌍둥이를 배에 뱄을 때 리브가에게 주신 예언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시점부터 오바디아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된 에돔의 쓰라린 적대 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바디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바디아라는 성경이 있다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디아는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오바디아는 한 장뿐이에요. 그래서 오바디아 전체는 에돔의 몰락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바디아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바디아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바위 틈 높은 곳이 어디예요? 페트라. 거기 사는 에돔 너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교만해서 이 바위 틈 사이 높은 곳 페트라에 살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땅에 끌어내릴 수 없다고 자신만만해요. 마치 오늘 창세기 36장의 찬란한 에서 족보가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별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에돔을 끌어내리겠다고. 뿐만 아니라 오바디아는 전체가 에돔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에돔의 형제였던 이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죄예요. 예루살렘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될 때 에돔이요 그걸 방관하다가 나중에는 성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막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적에게 다 포로로 넘겨줘요. 아주 나빴죠. 그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다 탈취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돔은 교만했고요. 형제인 야곱의 자손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디아에서 예언하고 있는, 기술하고 있는 이 에돔의 죄가 한순간의 실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 에서에서부터 시작된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보다는 언제나 자기의 본능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 에서의 죄의 씨앗이 그 민족의 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부른 참상이라는 거죠. 에돔이라는 나라는 찬란한 왕국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죄의 역사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고 예수의 부름받은 자들로, 택함받은 자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자녀인 건 알겠는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잖아요. 내가 한 번은 일어나리라. 내가 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한 번은, 한 방은 해내리라. 여러분, 그렇게 한 방 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웃으세요? 아멘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탈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에서의 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에돔이라는 왕국은 처절하게 심판을 받아요. 에돔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을 종으로 섬겼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굴복해서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기원전 5세기경에 나바티안족에게 주권을 빼앗깁니다. 식민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슬람이 그 지역을 정복할 때 완전히 역사와 지도상에서 에돔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슬람이 정복하기 전에 나바티안족이 식민 통치를 할 때 에돔이 뭐라고 불려졌냐면 이두메라고 불려졌어요. 이두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신약? 되게 범위를 넓게 잡으시네요. 예, 뭐 신약은 맞았어요. 이두메, 바로 헤롯 왕조가 이두메, 에돔 사람들의 땅에서 나왔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그가 에돔의 피를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이 야곱과 에서의 태에서부터, 그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거기서 시작된 그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이 신약에 와서 두 왕이 서로를 마주대하는 장면까지 갑니다. 한 사람의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죠. 헤롯 대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아기들을 전부 살해해버리는 대담한 왕. 그리고 그의 후계자 헤롯 안티파스. 자기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왕. 그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생애 모든 쾌락을 가졌습니다. 그를 방해하는 자가 있었을 때 무자비하게 죽어나갔어요.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통치 좌우명은 뭡니까? 그것이 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게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의 에돔의 피에 흐르는 좌우명이에요. 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한 분 계십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침내 에돔을 정복한 다윗의 자손이시며 이 모든 왕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변변치 않은 가문에서 저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시며 중죄인 취급을 받고 죽을 때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왕입니다. 33년의 일생이 무슨 업적과 무슨 내용의 성취를 세웠는지 모를 만큼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왕이에요. 헤롯이 그게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내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를 물으셨고 그 결과, 그 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선택이 진리였고 승리였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택의 기로가 매일 주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유능한 에돔, 헤롯의 길과 무능한 야곱, 예수의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아무 선택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헤롯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종용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다른 일을 희생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죄, 구조, 악의 실체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길을 택하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며 인생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몰아넣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남는 게 없이, 뭐 하나 이루어낸 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퍽퍽하고 고단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인생으로 내몰립니다.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고 속상한 인생, 자기 삶의 과거를 들춰봤을 때 증명해낼 것이 없는 인생.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보여주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성공과 성취를 배우고 효율과 효능을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에돔과 헤롯의 세계관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놓더라고요. 그래프, 이렇게 벽에 딱 그래프가 있어요. 전도 그래프.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각 목장이나 이제 우리로 하면 사랑방별로 예배 참석 그래프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들이 어떤 압박을 받아요? 아, 집사님, 아, 내 얼굴 좀 봐서 오늘 빠지면 안 돼. 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건물 짓고, 어? 여러분 또 그 그래프에 또 노골적인 교회들은 뭘 갖다 붙여놓습니까? 헌금 그래프. 이야, 아주 그냥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과 함께 금액까지 올려버리는 이 대담함. 이야, 체면과 경쟁심 때문에 헌금이 늘어나요.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와 안 돌릴 때, 우리처럼 뒤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이 있는 거랑 여러분들 이 앞에서부터 바구니에 쭉 이렇게 돌리는 거랑 어떤 게 헌금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바구니죠. 다음 주부터 우리 행신교회는 바구니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쪼들려 죽겠어 아주. 에? 바구니, 바구니.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이런 거 전부 애돔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권사 임직할 때, 장로 임직할 때 어떤 교회는 권사 1000, 장로 5000. 좀 싸게 하는 교회들은 300, 1000. 뭐 이렇게. 제가 정말 100명 있는 교회인데 300 그리고 장로님 1000이래요. 그래서 와, 장난 아니다. 우리 내년에, 아 내년이 아니죠. 올 봄에 장로 10명. 여러분 교회가 왜 애돔적으로 사냐고요? 왜 헤롯의 길을 걸어가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한참을 걸려서, 그 오랜 역사가 걸려서 깨달을 때까지 긴긴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와서 일을 기깔나게 해내고 교회가 막 탁탁탁 진행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 곳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모임을 했을 때 오합지졸이구나. 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설교 나눔을 하지?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망쳐놓은 일을 내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수습하는 것,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 학교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백전백승하는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하는 인간들을 만들어내자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교회 학교는요, 네 인생을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해도 해도 안 돼서 결국은 실패해버려도, 네 인생이 쓰러져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더라도 너를 지지하고 붙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이 예수시란다. 이거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제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애돔적인 분들. 총리 나왔고 꿈꾸는 자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 IMF 때, 그때 교회마다 선풍적인 히트를 쳤던 캐치프레이즈, 꿈꾸는 자 요셉. 우린 재기할 수 있어. 이 고난을 이기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야. 뭐 때로는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애돔적인 세계관이라고요. 성경을 전혀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라는 거는 요셉과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르는 별명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릴 때 썼던 별명이에요.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뭘 배워야 할까요? 인내와 용서와 희생과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들을 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과 존재의 의미가 마침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있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이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그러므로 아주 진안하고 고단합니다. 한 10년 예쁘게 성도가 빚어지는 것 같았지만 못 참고 메뚜기 다른 데로 가시는 거죠. 오늘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목회자들과 교회들도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를 소비하고 쇼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비주의를 지양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내가 죽으나 사나 이 교회에 몸담고 여기서 다듬어지고 훈련받아야지 이 평생이 걸리는 지루한 작업을 주님 손 붙잡고 해나가야지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느려도 천천히 정직하게 갑시다. 네, 느리고 천천히 가도요 정직하게 가세요. 또요 따라해보세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배웁시다. 네, 교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해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처럼 세상적인 매력을 뿜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소외당하는 사람, 구석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내세울 곳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대접을 받으며 환대와 사랑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들을 하셨는데 세상을 이렇게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인생 실패자로 취급할 겁니다. 너 뭘 이뤄냈냐? 도대체 살면서 뭐 했어? 도대체 너 교회 다녀갖고 얻은 게 뭐야? 뭐가 남았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은 전부 다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공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빚어지고야만은 성공.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예수의 백성들의 목표는 에돔의 목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느려도 괜찮습니다. 좀 무능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안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36장에 나타난 에돔 왕국은 빠르게 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느려도 같이 걸어갑시다. 교회는 막 달려가고 뒤에 야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려? 아니면 뒤에서 엉덩이 채찍질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느려서 하도 느려서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뭐 해야 돼요?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외에 다른 분하고는 손 잡으시면서 남편하고는 손을 안 잡으십니까? 빨리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제가 다 보여요, 여기서. 밝아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존재로 사랑합시다. 예. 잘해서 사랑하고, 뛰어나서 사랑하고, 콩고물 떨어져서 사랑하고, 기능이 좋아서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 사람을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능 하나 하나님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